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 제6장을 할 텐데, 제5장에서 우리가 실용주의와 의연화를 공부하면서, 실용주의라는 법관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통합성이라는 정치적 특성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의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을 원리적 일관성을 주창하는 통합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실용주의가 만약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인하는데 통합성이라는 정치적 특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실용주의는 실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화 근거를 잃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절 문단 1. 입법 원리로서의 통합성이 우리의 정치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치를 영예롭게 하는가를 살펴보겠다. 제2절, 통합성은 우리의 정치와 부합할까? 그러니까 사법 원리로서 통합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입법 원리로서의 통합성을 검토하는데 같은 단계로 검토하는 거죠. 정치에 부합하는가? 정치를 정당화하는가? 그러한 정치는 정당화되는가? 그래서 2절로 넘어가서 문단 3. 이념들 사이의 갈등은 정치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다. 문단 4. 그렇다면은 공정성과 정의와 같은 덕성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정치에서는 종종 생긴다. 그런 것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1편 문단 5. 우리는 모두 정치적 공정성을 신봉한다. 공동체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입법부와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하여 대체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치적 공정성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공정성의 신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 문제에 대한 입법은 만장일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수를 점했던 의사를 마치 만장일치에 이르렀던 것처럼 관철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자의 의견이 그 수에 비례하는 정도로 대표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이라는 도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 60%가 낙태 금지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100%가 모두 낙태 금지를 찬성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낙태 금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이 그 수에 비례하는 정도로, 60% 정도는 낙태를 금지하고, 40% 정도는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비례적 타협을 달성하는 것이,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덕성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 그 기준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타협은 솔로몬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 대왕은 각자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을 버스에서는 금하고 음식점에서는 허용하는 건 어떤가? 홀수의 인부는 낙태를 처벌하고 짝수회에 임신한 인부는 낙태를 허용하고 이 솔로몬식 모델은 공동체의 공공질서를 일종의 케이크처럼 배분되는 제화로 다루고 있다. 케이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롤즈의 정의론을 배울 때 최소수혜자 극대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의라는 것과 공정성을 여기서는 이제 도키는 정의와 공정성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경우에는 결과 분배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정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과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고 있는데, 롤즈는 그두 개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케이크를 자를 때, 맨 처음 자르는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맨 마지막 케이크를 집게 되는, 그러니까 자르는 것은 그 사람이야 돼. 그 사람이 얻게 되는 케이크는 맨 마지막 조각을 집게 하는 것이 공정한 케이크 자르기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마치 이러한 케이크처럼 낙태 허용이나 처벌 자체를 이렇게 배분되는 재화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솔로몬식 타협, 장기판식 법률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판이라 하면은 동양 장기판이 아니라 서양 장기판, 체스 게임에서는 검은색과 흰색의 그 네모칸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놓여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얼룩덜룩하고 모두가 흰색이거나 모두가 검은색이 아닌 그런 법률이라는 것이죠. 문단적 우리 대다수는 서양 장기판식 법, 즉 자의적인 근거에서 차별적 취급을 규정하는 법, 홀수에냐 짝수에냐, 그래서 원리적으로 그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 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있다면 그것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책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점포나 공장의 설치와는 달리 원리가 문제되는 때에는 공정한 논의 과정과 발언권 표결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그 권위는 전 적용 범위를 가지며 어떤 종합적인 원리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의 문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한다.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어떤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 근데 강원도에는 만들면서 왜 충청도에는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장기판식이다. 그래서 완전히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런 근거는 보통 정책의 문제, 팔러시의 문제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라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같은 원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그것은 전 적용 범위를 가져야 된다. 버스에서는 인종차별 금하고 음식점에서는 허용하는 그런 것은 종합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왜 그게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의 직관을 설명해주는 근거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7. Why? 왜 장기판식 해결책은 안 될까? 그것은 일단 공정성의 실패는 아니다. 왜냐하면 장기판식 법률은 일률적 실행에 비해 더 공정하기 때문이다. 40%가 반대하고 60%가 찬성하는 그러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100% 찬성의 쪽으로 실행하는 것은 40%의 정치적 영향력을 불비례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대체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공정성의 이념에 더 동떨어진 것이 된다고 더워키는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저자의 숨은 주장은 통합성이란 정치적 이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장기판식 해결책이 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 이제 반론들은 정치적 통합성 없이도 장기판식 해결책의 기존 정의나 공정성과 같은 특성으로도 충분히 부인할 수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이 반론들을 이제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은 반론 1. 장기판식 해결책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 없이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정의상 부정의하다. 여기에 대해서 두어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저자가 개념 규정한 정의의 지평 위에 머물러 있는 한 즉, 통합성 개념이 없는 자원과 기회의 정당한 배분이라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기준만을 놓고 보는 한, 장기판식 전략을 택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부정의한 경우를 막아줄 것이라는 점에서 항상 부당함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부정의를 제거할 수 없다면 약간의 부정의도 제거하지 말라는 것이 정의의 요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상권을 정규직에게는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상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노동상권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정규직에게만이라도 허용하는 만큼 정의의 지평에서 보았을 때는 개선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관념만으로는 이렇게 합리적 근거 없이 그러한 어떤 고용 형태에 따라서 노동상권을 인정하고 또는 부인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문단 11. 그 다음에 반론으로서 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기 때문에 장기판식 해결책은 부인된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반론은 논점 회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반론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장기판식 해결책에 찬성표를 던진다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부정의에 가담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낙태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태를 홀수해 인부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된다고 하는데 논점 회피다. 왜냐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볼때 자신이 최종 결과를 볼때 어떤 것을 극대화하려고 했느냐. 자기가 그때 장기판식 법률을 찬성하지 않았다면은 결국 자기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면적인 낙태 금지가 통과될 뻔했는데 이것을 이로써 막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론 2도 충분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 문단 12 중간 결론 결국 공정성이나 정의에서는 장기판식 법률을 비난할 근거를 갖지 못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그것을 비난한다. 문단 14. 결론적으로 내적 타협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정의 공정성 외에 또 하나의 정치 이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통합성이다. 의인화된 국가의 각 행동들 간에 원리상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장기판식 법률은 통합성은 바로 이 점을 비난하는 것이다. 2편. 통합성과 헌법. 문단 15. 장기판식 법률은 가상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67페이지에 그 얘가 나와 있죠. 노예의 문제는 연방의회에 보내는 주의 대표의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 노예의 수의 5분의 3을 계산하고 의회는 1808년 이전까지 최초 13개 주가 가지고 있던 노예 수익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타협을 보았다. 통합성은 이러한 성격의 특별한 타협을 함으로써 유린된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이제 금지하고자 하는 주가 있고 노예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있는 주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전에 이미 기득하고 있던 것은 노예 수익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또, 노예의 수가 많으면은, 주의 대표의 수를 줄이는 그런, 법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석 9를 보면은, 원리에 대한 어떤 2차적 원리 논거도 특정 연도 이후가 아니라 특정 연도 이전에 존재했던 노예제를 의회가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즉, 특정 연도 이전에 존재했던 노예제와 특정 연도 이후에 새로 도입되는 노예제 간의 원리상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인하고 인정한 것은 장기판식 법률인 것이죠. 장기판식 법률은 정치사에도 존재해왔고 통합성 이란 측의 특별한 타협을 함으로써 유린되어 왔습니다. 문단 16. 미국에서 이 이념은 일정 정도 헌법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 수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은 원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내적 타협을 불법화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주에 있다면 평등보호라는 문헌을 원용하여 그것을 무효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헌법 제11조에 평등 원칙이 있고 이 평등 원칙은 원리상의 일관성이라는 통합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우리의 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판례가 구국적법과 그리고 신국적법의 부칙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한 것인데 구국적법 제2조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계혈통주의라는 것은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11조 1항 남녀평등 원칙에 의한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해서 자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 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자신의 DNA의 반을 가진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국적을 부인하는 것은 원리상 자의적이다. 두 번째로 국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신국적법이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전의 구국적법에 의하면은 그 모만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법 부칙이 신법 시행령 10년 동안 태어난 자에게만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죠. 신법이 2000년에 도입되었다면은 1990년도까지 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만 국적을 취득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1989년 12월 31일 날 태어난 사람과 1990년 1월 1일 날 태어난 사람들 이 원리상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 이것은 바로 국적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면 곤란하다라는 어떤 공익상의 근거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혹은 뭐 너무 행정적인 문제를 발생케 한다. 이런 근거에서 국적을 취득할 권리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자의적인 근거에서 차별 취급을 한 것이죠. 즉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 취급이므로 헌법 11조 1항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통합성은 헌법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우리의 헌법의 평등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통합성이라는 법관념을 필요로 한다. 참고로 보면 헌법 11조의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법 앞에 평등을 법 적용상의 평등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속설인데 학계에서나 사법계에서는 법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재판장에 서서 엄정하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판결받는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을 구속하는 그런 법 내용 평등이다. 즉 원리적 일관성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국가 작용에 모두 강제하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학계상, 학설상 다수설이고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별은 1항 2문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에서 예시된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 차별이 아닌 모든 차별이 금지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가 신법 시행 10년 전에 태어난 자, 이것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는 관계없는 기준에 의한 차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1항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3절, 통합성은 매력 있는 이념인가? 그거 살펴보기 전에 그 학계에서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합리적 차별이란 자유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성의 관념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자유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이라는 좀 뭉뚱그려진 기준을 훨씬 더 세밀화해서 헌법 해석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문단 19. 통합성을 강력히 부정하는 실용주의자들은 우리가 통합성 이념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실효적인 심층적 의인화를 비난한다. 국가는 정부도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일관되게 행위하지 않았다. 자신의 원리에 어긋나게 행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단 20. 이러한 논의를 하는 실용주의자는 정치적 책임을 비정치적 일상적 도덕 원리로부터 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특성이라는 독특한 차원에서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도덕 원리, 즉 개개인으로 한원대는 모든 도덕성은 개개인으로 환원된다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정치적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결함 있는 자동차 생산에 대한 주주의 책임에 관하여 제5장에서 논한 첫째 농거 방식, 즉 비난받을 수 있는 개별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회사는 그 경우에 책임을 안 지고 또못 찾으면 아무 배상도 피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 논의의 순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개개인이 갖는 공적 책임에서 출발하게 되며 각자 자신의 정의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장기판식 해결이 도출됐다면 이를 탓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한다. 반면에 법률을 독자적인 한 사람의 도덕적 행위자의 행동으로 다룬다면 무원칙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1단계로, 그 다음에 2단계로서 그 공동체, 의인화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그 개개인의 그 공동체의 책임을 구현하는 개개의 사람들은 그 개개의 책임을 진다고 2단계로서 주장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즉, 만약에 우리가 모든 공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은 장기판식 법률을 찬성하거나 또는 장기판식 행정작용을 시행하거나 이를 탓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행정부에,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 몇 명의 관료들이 있다. 몇 명의 관료들이 있는데 관료들 중에 40%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60%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40대 60으로 노동부의 행정작용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 누구도 탓할 이유를 아무도 갖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통합성을 생각하고 도덕적 행위자, 노동부면 노동부 이렇게 의인화된 국가의 행동으로 다룬다면 무원칙한 행동. 이때는 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니 들어주고 이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아하, 그것은 우리가 40대 60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해서 당신이 여기에 당첨되면은 40에 속하게 되고 여기에 당첨되면 60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러면은 이런 국가답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논거 구성 방식은 바로 두 번째 논거 구성 방식. 자동차가 결함 있게 생산되었다면 일단 회사가 잘못했다. 회사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했다. 놓고 그러한 회사를 구성하는 일관된 책임으로부터 개인의 책임을 다시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적 의인화는 필요한 것이고 유효한 논증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용주의자들의 반론은 타당하지 않고 문단 22 통합성을 정치적 특성으로 받아들인 이유 1.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사회는 특별한 형태의 공동체, 강제력을 독점하고 이를 행사할 도덕적 권위를 증진시키는 공동체가 된다. 2.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1, 2, 3, 뭐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다. 정치적 특성으로서 가지는 실천적 결과가 있다. 그 외에 도덕적 결과도 있다. 문단 23. 도덕적 가치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문단 25, 표현적 가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 통합성은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4절, 정당성의 수수께끼. 문단 26, 퀘스천.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일상의 정치에서 강제를 정당화하는 일반적 형식의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 legitimacy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다수가 특정의 체제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이 그에 반대하여 투표한 사람을 지배할 정당한 권력을 그 체제에게 주는 것일까? 자,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대의제를 택했다고 해서 그 대의제의 행정부 수반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정작용이나 입법작용을 지배할 정당한 권력이 그 체제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상의 지금 세련되지 못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행정부를 뽑았다 해서 노무현 행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를 차치하고 여기서는 좀더 추상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세련된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도대체 왜 다수가 특정의 체제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이 그에 반대하여 투표한 사람을 지배할 정당한 권력을 그 체제에 주는 것일까? 40%는 특정한 법안에 반대했어요. 60%는 찬성했는데 40% 반대한 사람들에게 그 60%가 찬성한 그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각종 여러 가지 강제력이 있죠. 형법이나 행정형법은 그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그 외에도 민사적으로도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세금이 필요해서 세금을 긋기로 했는데 세금을 안 내면은 국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그 국민의 재산을 다 팔아치워서 이제 그걸로 추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문단 28. 만약에 통합성을 정치적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정당성의 면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낫다는 점이 입증된다면은 통합성이라는 법관념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겠죠. 즉, 정치 철학에 있어서 오래된 해묵은 문제인 정당성의 문제를 통합성이 잘 해결해 준다면은 통합성은 다시 한번 그 근거를 얻게 되는 셈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근거들은 내적 타협적 장기 판식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바로 통합성의 이념을 전제해야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두 번째로서 이제 정당성의 수수께끼도 통합성에 의해서 더잘 풀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 2편, 3편 이렇게 가고 있죠. 1편 묵시적 동의라는 논거. 그러니까 정당성에 대한 다른 논거들을 이때까지 나왔던 정치 철학상 다른 논거들을 검토하고 통합성 논거를 검토하는 식으로 도킨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 문단 29. 사회계약 논거인데 일단 뭐 사회계약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반박이 될수 없고, 묵시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정할 만한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의 어떤 규칙이 원초적 상황에서, 공정하게 결정해서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 할 강력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리얼 월드, 유토피아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지금 부정의도 섞여 있는 이 사회에서 묵시적 동의는 추정되지 않겠죠. 이러한 논리라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정의한 부분들,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원초적 베일에서 결정했을 그런 원리들이다. 이렇게 설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의의 원리들과 아주 거리가 먼 일상의 정치 상황에서 정당성의 문제와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논거. 이민 안 갔잖아 논거인데 외국으로 이민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사회계약에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이게 되게 수준 낮은 논건데 그래도 이런 거 참고 삼아 봐주면 괜찮겠죠. 그래서 비판 맨손과 맨주먹 이 책에는 적수공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미국에 건너가거나 뭐 호주에 건너면 빨래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는 것 위에 더 진정한 선택의 대안을 놓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논거가 요구하는 식의 동의가 국민을 귀속할 수는 없다. 즉 남아 어떤 조직에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조직의 강제력이나 세세한 어떤 규칙들의 행사에 동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조직을 떠나서 할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진정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비정규직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주면서 휴일 휴가도 주지 않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지금 처지에 다 동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리지르멋트하다. 정당성을 가진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다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엑시트의 존재가 보이스 구조 자체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모든 규율을 정당화한다면, 이민을 허용하는 독재도 모든 국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옳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당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 내부의 구조, 를 분석하는 것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데 단순히 엑시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부의 어떤 구조 자체의 내용을 차치한 것은 무조건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적 모임이 있다. 근데 그 사적 모임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적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사적 모임이 인간관계가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어떤 그 내부 조직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러고 전혀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떠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권위주의적인 관계와 비효율적인 조직의 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난 소로마자 이를 보면은 선택해야 할 요소들의 조합이 무한히 많은데 선택 묶음들은 대단히 적은 수의 경우 그것은 동의했다는 근거가 될수 없는 것이죠. 2편, 정의로울 의무. 그뭐두 번째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에 갔는데 채플 수업을 한다. 채플 수업에는 네가 그 사립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동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대학 진학에 있어서 고려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채플 수업이 있고 그거를 세트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고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채플 수업이 있고 없고 이런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 패키지 묶음에 동의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죠. 2편 정의로울 의무라는 다른 정당성 논거 또 롤저의 다른 논거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편이 공정한 경기 논거, 페어플레이 논거다. 문단 31. 어떤 사람이 어떤 상설 정치기구와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기구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를 포함하여 그 기구가 부과하는 부담을 져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또 이미 안 갔잖아 농구와 비슷한 정도로 좀 수준 낮은 농구인데 검토해 보자면은 비판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도 의무를 질수 있다는 전제는 틀렸다. 철학자의 가두 강연을 유익하게 들은 사람이 모두 그에게 강연료를 내야 할까? 특히 그 강연료를 내는 것이 와 좋다 이렇게 해서 강연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좋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걷어갈 수 있을까? 강제력을 사용해서. 그건 다른 문제다.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으면 무조건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그 닥트린처럼 주장할 수 있는 명제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문단 32, 비판. 이익을 얻었다는 그런 진술이 명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자연적 해석의 두 가지로서 전반적인 사정이 다른 기구와의 있을 때보다 그 기구와의 있을 때더 낫다는 것으로 해석하자면 다른 기구와의 있을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정치 기구와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다른 정치 기구와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즉, 그보다 나은 정치 기구가 없다는 뜻이라면 일단 한국은 정치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겠죠. 한국보다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진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홉스적 자연 상태보다 낫다. 뭐 앙골라 같은 데겠죠. 거기보다 낫다고 한다면 너무 개나 소나 다 낫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 해석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문단 33이 해석을 거부한다면은 둘째 반론, 즉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피할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비판일의 공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는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서는 공정하게 대우받았지만 어떤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자신의 복리가 억제되고 있을 때도 의무를 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자연스러운 해석을 거부하는 둘째 해석은 제도 구성의 토대가 된 그 공동체 특유한 정의와 공정성의 기준을 따를 때 그에 돌아가야 할 목을 실제로 받았다는 것을 이익을 얻었다고 해석한다면은 어떤 독립적인 정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복리가 심각하게 억제되고 있음에도 의무를 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이익을 얻었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단지 수동적으로 이미 차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미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어떤 의무를 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흑인들은 흑인 전용 버스만 타야 된다. 흑인들 간 차별하지 않고 너를 공정하게 대우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흑인들이 백인 전용 버스를 타지 않아야 할 그런 강제력에 복종해야 할 레지르머시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5절부터 잠시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